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백우긴입니다. 정보자본주의 지식 정보 중심 사회의 앞날, 정보사회론과 네트워크 사회. 현대사회에서는 물질 생산과 더불어 광대한 정보와 지식이 만들어진다. 현대사회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성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과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정보사회는 지식과 정보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사회다.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포디즘적 축적 체제를 완성한 뒤 지식과 정보가 산업화하고 그것이 생산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정보사회다.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1973년 다니엘 벨에 져서 탈산업사회의 도래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엘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미래쇼크와 제3의 물결에서 탈산업사회가 정보사회임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정보혁명이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현상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토플러의 주장은 1990년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혁명론으로 이어졌다. 디지털 혁명론은 마이크로코즘을 주장한 조지 길더 그리고 지식사회를 제기한 피터 드러커와 디지털이다의 저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러한 주류적 접근과는 달리 미국 사회학자 마뉴엘 가스텔은 현대 정보사회를 네트워크 사회라는 틀로 접근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와 상품, 자본과 사람과 지식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이동한다. 가스텔의 네트워크 사회는 자본과 정보, 지식, 노동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흘러다니는 흐름 사회다. 가스텔이 말하는 네트워크 사회는 데이터와 자료와 지식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 정보, 지식, 그리고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물을 이룬다. 자본과 상품의 네트워크, 인간의 네트워크,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 자본과 노동, 상품, 그리고 지식,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흐르고 얽히는 사회가 네트워크 사회다. 자본과 노동이 국경 없이 흘러다니고 국적이 다른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다. 정보와 지식도 인터넷 망을 통해 국민 국가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범위로 흘러다닌다. 지식과 정보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흐름의 사회가 그가 말하는 네트워크 정보 사회다. 네트워크 사회는 전 지구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전 지구화는 19세기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20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제국주의적 침탈도 원료와 노동력의 전 지구화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 공간의 통일을 통한 전 지구화는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인공위성과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전 지구화는 1970년대 중후반에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한 탈규제, 자유화, 사유화 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자본, 노동, 정보, 지식의 전지구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보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지구화가 낳은 사회문화적 결과이다. 포디즘적 축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전지구화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1세기의 전지구화는 밖으로 향한 전지구화와 안으로 향한 전지구화 과정의 통일적 형태로 전개되었다. 인터넷이 이런 두 가지 과정을 매개하고 촉진했다. 정보사회는 이러한 전지구화의 결과인 셈이다. 밖으로 향한 전지구화는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새로운 노동분업과 상품시장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안으로 향한 전지구화는 소비생활과 일상생활공간을 상품화함으로써 자본의 가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행사되는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이를 미국화라 부르기도 한다. 제어혁명과 감시사회. 국가가 노동을 포섭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포디즘적 훈육사회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포스트 포디즘의 통제사회로 전환된다. 자본은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통해 생활 자체로 침투하는 전사회적인 통제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정보사회는 감시와 통제기술의 발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제임스 베니거라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정보사회를 가져온 원인의 하나로서 제어혁명을 꼽는다. 제어혁명은 베니거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정보사회가 언제, 어떻게, 왜 생겨났나를 연구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제어는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대상과 환경을 잘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뜻이다. 그가 사용하는 제어혁명이라는 말은 균형상태로의 복귀라는 보수적 의미와 기존 균형의 파괴라는 혁명적 의미를 모두 합류하는 이중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다. 미셸 푸코는 감옥, 군대, 학교 등 규율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면서 구성원을 통제하는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불렀다. 근대사회는 규율적 권력 기법을 통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규율적 권력은 처벌을 무기로 사회 구성원의 순종을 강화하는 체제를 통해 효용을 최대화한다. 푸코는 처벌과 복종을 통해 새로운 근대적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신체형과 감옥형을 비교하면서 규율에서 감시로 변화하는 권력 기법의 변화에 주목했다. 한편 질 들레즈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와 통제를 설명하기 위해 푸코의 감시사회를 통제사회라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다른 한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러한 통제를 동일성의 원리를 통해 파악했다. 자연과 사물, 다른 사람 등 타자에 대한 통제가 극대화되어 그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동일성의 원리라고 불렀다. 모든 타자를 자기와 동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통제이자 권력이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이러한 동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회 변혁이었다. 국가 권력과 자본에 의한 감시와 통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권력은 사회 구성원의 활동과 사회적 환경을 토대로 하여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통제한다. 전자감시는 사회 구성원의 행동, 소비 행태, 의식 등을 전자적으로 추적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감시는 비단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보기술이 생산에 도입되면서 각종 감시와 통제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작업장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해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낱낱이 감시하고 통제한다. 작업 반장이나 감독의 눈이 아니라 전자눈으로 감시와 통제가 이전되고 있다. 감독 간의 노골적 통제에서 정보와 기계를 활용한 통제와 감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 눈의 감시와 통제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와 생각의 나눔터이다. 이곳에서는 각가지 생각이 오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아이디어와 생각과 의견이 교환된다. 그러나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자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전자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신상에 관한 정보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 내 생각과 활동에 관한 정보는 아주 손쉽게 추적될 수 있다. 캐나다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라이언은 2011년 9.11 사건 이후의 감시 사회를 분석하면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감시의 특징으로 자동화와 통합화, 전 지구화를 들고 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익명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즐겨 찾는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컴퓨터에 축적되고 있다. 이용자의 취향과 소비 행태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서로 연동되어 활용될 경우 개인의 정체는 금방 드러난다. 신경제와 인지자본주의. 정보사회론이 이론적으로 정립되려면 정보 상품의 생산 방법과 그것의 특성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신경제의 특성에 관한 논의는 미국의 경제학자 폴 로머의 내생적 발전 이론과 브라이언 아서의 수학체증과 두 개의 비즈니스 세계라는 논문에서 촉발되었다. 이후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 현실화된 신경제는 이용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웹 2.0이 도입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수학체증의 법칙이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경로 의존성 개념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점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터넷의 신기술이 대중화되는 단계에서는 이용자 활동을 통한 생산의 전유 문제가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2000년대 초반을 경과하면서 초기의 인터넷 환경과 달리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이용자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용자 협력 활동과 그 결과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위키피디아나 유튜브 등 이용자들의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 위키피디아로 대표되는 협력 생산과 유튜브를 통한 디지털 공유물의 확대도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는 P2P 서비스의 발전으로 디지털 공유물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기존 상품의 탈상품화, 새로운 공유물의 생산, 새로운 생산물의 재상품화 등 성격이 다른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크리스 앤더슨은 롱테일 법칙과 공짜 경제라는 틀로 파악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신자유주의적인 자본 경영의 틀에 치우쳐 있다. 거대 포탈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 결과물이 자동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이 숨어 있다. 이용자들의 협력과 공유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들의 공유와 나눔 행위는 자본주의 체제 바깥을 향해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등가 교환과 화폐 경제가 지배하는 시장 경제이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즐겨 실천하는 선물과 증여는 부등가 교환 체제로서 시장 경제의 바깥에 존재한다. 디지털 복제는 화폐 경제와 시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선물 경제라는 체제 바깥의 영역을 형성한다. 물질의 희소성에 구애받지 않는 지식의 복제와 나눔이 선물 경제라는 새로운 관행과 교환 양식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향방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 인터넷에는 초기 사용자들의 관행 덕분으로 공유와 나눔의 집합적 소비 관념이 만들어져 있다.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무료 경제나 선물 경제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상품 경제의 틀로 급작스레 변환시키기는 쉽지 않다. 소비자이자 이용자인 새로운 소비 계층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나 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 지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흐름을 일국 차원에서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선물 경제의 특성을 활용해 무조건적인 지적 재산권의 관철이 아닌 새로운 상황에 맞는 이윤 창출 방식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와 생산물을 자본의 틀로 전유하는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기에 단순히 웹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던 데서 이용자 활동을 서비스 안으로 깊숙하게 끌어들여 전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론과 인지자본주의론. 드러커는 1993년에 간행된 그의 책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지식이 사회적 부의 원천이 될 것을 강조했다. 지식기반 사회는 정보사회의 다른 이름이다. 정보사회에서 지식과 정보가 차지하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해 지식기반 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드러커는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탈자본주의 사회를 지식사회라 불렀다. 드러커의 지식사회론은 경영혁명, 생산성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드러커는 지식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생산과정과 서비스 생산물에 끊임없이 창조적 지식을 적용한 것이 미국 산업의 경쟁력 재생을 가져온 원동력이었다고 보았다. 자본이나 천연자원 또는 노동은 이제 더 이상 기본적인 경제자원 혹은 생산수단이 아니라는 드러커의 주장은 물질의 폐기에 주목한 조지 길드의 주장과 일치한다. 드러커가 보기에 앞으로 새로운 생산수단은 지식이 될 것이고 부를 창조하는 중심적인 활동 또한 지식을 작업에 적용하는 것이 된다. 이런 경우 지식은 행동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정보, 곧 결과에 초점을 맞춘 정보다. 이러한 드러커의 지식과는 수행성과 실행성 및 효율성을 갖춘 정보를 지식으로 설정하는 대로 이어진다. 이런 경우 지식의 의미는 경영의 차원에서 이윤을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에 따라 명확하게 평가될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전제로 한다. 자본주의 생산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지식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만 지식기반 사회가 작동할 수 있다. 지식은 새로운 부의 원천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다. 그것은 종래의 저작권과 특허권에 더해 디지털 시대의 각종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지식은 반드시 상품으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시장경제의 영역 안에서 교환되는 것도 아니다. 지식은 새로운 공유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협업의 생산물이 될 수도 있으며 시장경제의 바깥에 존재하는 공유와 나눔의 공공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권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자본과 지식의 결합을 반대할 것이다. 이런 지점이 지식기반 사회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지식사회론에 대한 비판으로 2000년을 전후해 유럽을 중심으로 인지자본론이 제기되었다. 인지자본주의 비판론자는 현대정보사회를 인지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인지자본주의 비판론은 규류학계의 정보자본주의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인지자본주의 비판론은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정보자본주의 기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드러내고 그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그리려고 한다. 그들은 정보사회나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인지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들 또한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며 외부 효과가 새로운 경제의 주요한 현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것에 대한 접근 방식과 설명 및 실천적인 대안은 매우 다르다. 인지자본주의는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부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인지자본주의 비판론자들이나 지식기반사회론자 모두 이 지점에서는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의 차이점은 정보와 지식이 상업화되고 자본화되는 과정을 어떤 계급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앞으로 전개될 사회는 그 명칭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지적재산권 옹호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 갈등과 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자본은 디지털 상품의 가치를 실현할 시장과 이를 지원할 방식을 새롭게 창안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손쉬운 방법으로는 각종 유료화 정책이나 상업화로의 회귀 혹은 디지털 지적재산권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전유하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것이다. 결국 사회적 지식의 사적 전유를 위한 지적재산권 옹호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 갈등과 힘 관계에 따라 향후 정보화 사회의 모습이 판가름 날 것이다.